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집사님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에 또 열심히 그 부인 권사님을 핍박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죠. 왜 주일에만 교회를 가면 되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일도 가고 또 주중에 성경도 배우러 나가고 그리고 목사님 따라 신방도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왜 그러느냐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구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했던 그 권사님 그러면서도 남편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 떨었던 그러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와서 함께 봉사를 했던 기도하던 그 권사님의 남편이 어느 날 그때가 아마 50대 중후반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았죠.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에도 성공을 했고 또 딸은 미국 줄리아드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또 한국문화친선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분당에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다 이루어 놓은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만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일에 교회 한 번 딱 나오면은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이 젊은 목사들, 특별히 저희 교구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인사를 반갑게 합니다만은 젊은 목사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체 만취하고 지나가던 그와 같은 집사였는데 이제 신방을 갔더니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저희 바지 가랑이를 딱 잡았습니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딱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따라서 신방하고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신앙 생활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시한부 인생이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집사님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마치 제가 예수님인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든지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금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부인 권사님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 지금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돌아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말씀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싶어서 찬송을 몇 곡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쉬시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셨는데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병실에 신방을 갔던 모든 신방 대원들과 그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방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라고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느낌과 그곳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죽음이 단순한 이별과 슬픔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을 모두가 다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죽음이 이렇게 복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을 가득 채우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 그 임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 심령이 어린 아이의 심령과 같이 순수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막 엎드려서 울려고 하는 순간 부인 권사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했죠. 울지 마라.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딸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를 다 앉혀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까지 믿음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유언 속에 녹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다 똑같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그 의미마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까? 똑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자와 전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자의 삶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할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발했던 곳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하고 있는 곳이 있다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와서 말미암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주어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소환을 하시면은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소환되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자는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서 돌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중간에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개인 개인에게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실수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르셔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를 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죠. 이 십자가야말로 이 땅 위에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수송하기 위한 구원의 기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통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내게로 오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부이든지 교사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어졌다. 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인식을 한다면 이것은 곧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기에서는 아니고 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보아가면서 진리를 선별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죠. 무려 그 새벽에 아침이 되기까지 무려 다섯 군데를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아도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감지를 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임을 알고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 또한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기적을 향해 보라고 기적이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던 헤롯은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게 되신 거죠. 네, 이 재판의 현장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다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죠.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끌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갔지만은 재밌는 현상이 그곳에서 일어나죠. 그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들 바깥에 서 있고 예수님만 밀어서 안쪽으로 보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밀어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거처는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 부정을 타서 일주일간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았고 같이 먹지도 않았고 그들의 처소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공간처럼 웅장한 관정, 궁궐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거처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은 정말로 장소를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거처에는 구원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 저녁부터는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관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정결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그 시간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 이들의 거룩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그러한 거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가로막는 차단막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의 거처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룩한 겁니다. 장소, 시간, 특별히 그들의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장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의 이런 모습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거룩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의 거룩한 시간은 주일이고 그리고 장소로 하면은 예배당 정도 되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한다면은 대제사장과 우리가 별반 다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죠. 빌라도의 공간이 만약에 부정하다면은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도 목숨 걸고 못 들어간다. 차라리 나를 여기에서 죽여라고. 만약에 그곳에 정말로 부정하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버티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홀로 공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바로 의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의. 이 의를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의를 향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좁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이 모습들, 교회당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다 만연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성전에 국한되거나 교회에 국한되거나 내 안에 국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강과 같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온갖 불의가 난무했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하박국 선지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박국 선지서를 기록을 해 놓으셨냐 하면은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의의 사람이 되어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요, 우리 가정, 내 신앙,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왜 악과 패역이 판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왜 거짓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도 방관하고 계십니까? 악을 행해 놓고도 나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모른다고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악한 자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큰 사건들, 금지막한 사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잘 보셔야 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 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고 계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을 때 심판을 하셨죠. 이 땅 위에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은 그들이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의 또 권력을 잡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저런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그 응답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내 백성들이냐? 그렇다면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 없이 살아야 한다. 속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그건 아니야라고 지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의인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의인인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진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져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죠.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제약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잠자고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략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노략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지금 우리는 뉴스에서 몇 천억, 몇 조를 해먹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고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라고 했습니다. 피와 불의로 성을 건설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즉 불법으로 권력을 쌓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강포를 행해서 남을 밟고 서서 아방궁을 쌓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하고 이 민족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모습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다녀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 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다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은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왕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좁게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보셔야 하고 넓게는 우리 민족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불의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의의 나라를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또 내가 죄악을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와 같이 벌러지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제 문제 가지고 싸움하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을 위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의 기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불법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불의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자가,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위정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